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주제를 뽑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칭의와 성화예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체로 전반부, 후반부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대체로 교리적인 것을 다루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후반부에서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할례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으니까 할례 문제를, 그러니까 율법과 칭의 구원에 비춰서 다루었고, 후반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후반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5장부터 시작되는, 5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룰까 하는 거죠. 왜 특별히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율법 문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하는 말을 했을까, 그죠? 이 법의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법이 있어서 다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다 못 지키죠. 근데 일단 법을 지키면은 안심이 돼요. 70마일 이상 달리지 말라 해서 내가 70마일 이하로 달리면은 내가 잡히지 않으니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마음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달리면은 뭐 경찰차가 다른 차 보고도 번쩍번쩍 하는데도 나보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심장이 뛰잖아요. 그래서 우선 법은 지키면은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형벌을 두려움으로 삼고서, 그것을 형벌이라는 것을 이제 무기로 삼고서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반박이 나왔냐면, 그러면 법이 없이 어떻게 산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쭉 열거를 했거든요. 우리는 법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규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지키라고는 하지만 나에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주잖아요. 우리가 뭐 십계명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을 법은 나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당신들은 법하고 법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경도된 율법에 쏠린 삶을 사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당신이 교만하다, 사랑이 없다, 다른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선한 일에 꾸준하지도 않고 인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서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까놓고 보니까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물고 뜯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근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물고 뜯는 정도가 아니라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적인 교회. 그러니까 율법에 의존해서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서 경건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율법에 집착했는데 역설적으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은 경건해서 사랑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법에 의존한다고 해서 사랑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율법이 죽는다면 그럼 율법 없으면 죄가 무엇이라는 것도 모를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반박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육체일이라는 것은 죄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너무나 선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죄들은 불신자들도 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일반 양심의 수준을 넘어서 이런 죄들이 이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들춰보지 않고도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무엇이 죄라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령시대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신자 생활에서 율법이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서 이렇게 제쳐진다 할지라도 죄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근거 구절로서 뭘 내세웠냐면 로마서 3장 20절을 내세웁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내라 하겠어요. 자 봐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한 구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갈라디아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조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직역성경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토라로는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앞에 다섯 권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토라로는 죄의 지식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말했군요. 비슷하게 말해서 죄를 하나는 인식한다 그러고 다른 한편에서는 죄의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절들은 율법이 무엇이란 율법은 율법이 무엇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거나 죄를 식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물론 뭐 율법은 죄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죄가 어떤 것인 것을 뭐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게 죄를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하는 걸 목록으로 이렇게 쭉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목록이 모든 죄를 다 포함하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목록이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상대방에게 도전할 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런 법이 적혀있지 않으면 죄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 없다 그거죠. 그래서 법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법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 바깥에 나가 있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죄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처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죄들도 많고 또 뭐 양심의 죄도 있고 한데 그 율법으로는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뭐 그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아 당신의 마음으로 이런 죄는 죄였으니까 뭐 형법 몇 조에 의해서 했다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라는 것은 분명하다. 성령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율법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 구절은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구별하거나 뭐 깨달아서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리스도의 인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율법이 들어오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들어와요, 율법을 봐요,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냐면 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인식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비춰보면. 그래서 바울이 유사한 의미로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죄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내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한 것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나오잖아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나오는 하나의 전식이에요. 내가 죄를 보면은 이게 이 죄가 나를 그냥 보고 그냥 달라들어요. 그냥 이빨을 내밀고 그냥 그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율법을 내가 다룰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트라이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억울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독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흔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우리가 전에 다뤘지만 옛날 번역에 근거해가지고 율법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십자가로 가야지 해서 십자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율법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왔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갈망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죠.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잘 알았지만 뭐 예수님 배척하였고 뭐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들, 뭐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박해하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신약성도들에게는 예민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무법하다는 뜻은 아니죠.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해야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율법은 더러운 양심을 시키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보고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죄로 인해서 내 양심이 더럽혀진 것을 쉽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질 않아요. 십자가의 피가 양심을 씻기고 용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근거에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즉시로 깨끗하게 되죠. 용서를 즉시 받으니까. 하지만 율법은 앞만 들여다봐도 그런 일을 못해요. 율법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문자는 죽이고 성령은 생명을 주죠. 율법은 뭘도 못하는 게 많아요. 사랑을 주지 않죠. 아무리 율법을 더 사는 게 율법적인 교회의 사랑이 없는 것이 그 증거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한계점이고 약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가 율법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 그죠. 나쁘다는 거 알고도 뭐 죄를 계속 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억제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 육체에 속한 그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거기 포함되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 신자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호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주술 뭐 이런 것들 이단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우리가 쏠려 들어가겠는가?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천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5장 21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에 빠지고 이단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만일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목록을 열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것이 뭐 크리스천들에게 전혀 relevant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종이 아까운데 종이가 당신은 굉장히 비쌌는데 그 이런 글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경험에서도 이런 죄들 혹은 이와 같은 이와 유사한 죄들에 능히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알아요. 나는 뭐 아이 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 앞으로도 그런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오래 좀 살아보세요. 우리가 다 그런 죄를 뭐 온도만 맞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 지킬 수 있는 죄들이에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참 붙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마약 환자들도 있고 뭐 정말 세상에 알면 깜짝 기절할 그런 일들을 뒤에서 안 들켜서 그렇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생각한다면 뭐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성경 자체에서 증언하거든. 그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었고,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마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 아주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니골라라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니골라 이단을 또한 따랐다고 그래서 그 교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있잖아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근데 이 교회는 이세벨 여선지,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이세벨 여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이 완전히 가짜죠.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거 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현대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하는 죄들의 목록을 보면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아주 큰 죄들 있잖아요. 무슨 뭐 음행이다, 뭐 호색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하고 뭐 그 다음에 시기하고 뭐 분쟁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런 것들 뭐 술 취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하고 목록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또 이런 뭐 율법주의자들은 큰 죄만 자꾸 누리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그런 거, 뭐 음행한 거, 뭐 무슨 뭐 큰 돈 떼먹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붙잡고 누리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한 목록에 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입에서도 뭐 잘 나옵니다만 우리도 상당히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율법적인 적이 많이 있어요. 아니 집사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장로라고 하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도전하고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죄들에만 눈을 뜨고 그렇지 않은 죄들 뭐 시기 질투심 일으키고 서로 다투어서 뭐 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뭐 떠나고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갖고 또 화내고 다툰 거 이런 걸 뭐 가지고 별로 알고 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 같은 거 그럼 별로 상관하지 않죠. 고집은 하는 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너무 잘하잖아요. 문화의 하나의 그 속성이에요. 이런 거 여기서는 서구문에서 당신 거짓말쟁이 이러면 아주 큰 말인 거죠. 영국 국회에서는 몇 가지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You're a liar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의사장이 퇴장시켜버려요. 그럼 몇 가지 못 쓰는 말이 있어. 근데 그걸 정직을 사회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따지죠. 근데 우리는 뭐 거짓말 너무 잘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했고 제사장들 상거래를 성전에서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리니까 그 장사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랬지.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냐. 위선자들이라고. 갈라디아 교회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큰 죄만 따지고 나머지는 넘어가 버렸어요. 분열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근데 해결하지 않았어요. 온유하지 못하고 사나웠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대하고 그야말로 뭐 법규 대놓고 따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조금 냉소적으로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신령하다면서 신령하지 않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진짜 네가 스피리추얼하다면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 합세를 했다면 그렇다면 신령한 너희는 그런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좀 온유하게 대해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육체 지들이 나오는데 그 결국 뭡니까? 우리 본성에 죄악된 본성의 잔여물이죠. 그 남은 찌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은 모세법이 뭐에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거룩한 삶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보다 성령은 훨씬 더 강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성령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육체의 일이 훨씬 더 클리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성령님과 직접적인 교제 속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문을 해봐야겠죠. 그럼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왜 성령 성령 하는데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느냐,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얼마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존대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육체의 일이 선명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체의 일이 선명한 만큼 성령으로 행하는 일도 그만큼 선명하냐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밝히 드러나냐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게 체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